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법정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는데요. 자, 이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의 한 대학생이 자신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려던 사람들을 피해 잠적했습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의 기회를 주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자, 유엔이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국제법정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전체 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한 일본은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국제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개선을 촉구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북한에 대한 결의안의 배후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있다며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아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COI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처럼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폈지만 끝내 결의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앞서 실시된 표결에서 ICC 회부 조항이 빠진 쿠바의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그럼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까?
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상정된 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식 채택됩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되고 안보리가 결의안의 내용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 통과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 국무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레스키 미 국무부 공보과장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뒤 미국은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해왔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레스키 공보과장은 미국으로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결의안 통과에 반대해온 북한은 입장이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이 성명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핵실험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무력 간섭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무제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그 같은 위협이나 도발은 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에 대한 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뭘까요?
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그 같은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도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국제사회의 합법적인 요구에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위협으로 대응하는 것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위협을 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짚고 다음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약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되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곧바로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신념에 가득 찬 견해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안보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매우 다른 문제로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그 같은 견해인데요. 커비 위원장은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서 안보리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책임을 지우는 행동을 막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서는 안 되며 또 만약 북한을 ICC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를 회부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와 관련된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국제사회가 이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북한 주민과 관련된 인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장래가 촉망되던 북한의 한 대학생이 자신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려던 사람들에 비해 잠적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프랑스 현지와 한국의 언론들이 이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데 자, 먼저 줄거리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의 연합뉴스 그리고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 라빌레트 건축학교 측 관계자는 프랑스 경찰이 지난 14일 북한 유학생인 한모 씨를 찾으려고 학교에 왔고 학교 측에서 학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씨의 소재를 알아봤지만 그 이전부터 최소한 15일 이상 그를 본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프랑스 경찰이 한 씨의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유학생들은 서로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한 씨가 2주 이상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교민사회에서는 프랑스가 아닌 제3국의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이달 초 한 씨의 집에 들이닥쳐 여권과 휴대전화, 열쇠 등 개인용품들을 모두 빼앗고는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해 공항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씨는 북한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숙청당하고 나머지 가족과 친진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것을 알고서는 만일에 송환이 되면 자신도 함께 처형될 위험을 느낀 나머지 호송 조직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해 현재 지인의 도움으로 모처에 숨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북한이 외국에서 무리하게 강제 송환을 시도했다면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호송조를 뿌리치고 탈출해서 잠적한 한 씨는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의 장성택 잠재 청산 작업으로 숙청당한 인물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국에서 무리하게 강제 송환을 시도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공부하는 북한 학생들을 북한 기관 요원들이 사실상 납치해 강제 소환하려 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프랑스와 북한 간 외교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 씨를 강제 송환하려던 북한의 호송조는 프랑스와 접경한 제3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이 제3국과 북한 간의 외교 마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강제 송환 과정에서 벗어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99년 3월 홍순경 당시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의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북한은 당시 홍 씨와 그의 가족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과정에서 홍 씨 부부를 태운 차량이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들을 놓쳤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태국 경찰에 홍 씨 부부가 인계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건 이후 홍 씨 부부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한국을 망명지로 택해서 지난 2010년 10월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대다수 외교관이나 유학생 등은 북한으로 소환될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이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 소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탈출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홍순경 씨 납치 사건의 뒷마무리는 어떻게 처리됐고 또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떤 파장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홍순경 씨 납치 미수 사건 당시 태국 정부는 자국 영토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서 드디어 외교적 마찰로 번졌고 북한은 박동춘 당시 외무성 부상을 태국에 파견하는 등 사건 수습에 진땀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북한과 특정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반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공교롭게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강제 송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유학생 한 씨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연좌제에 대한 우려도 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강제 송환 과정에서 탈출에 잠적한 이 북한 유학생 어떻게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프랑스와 네. 북한은 정식 국교 관계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핵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과 정식 수교 관계를 맺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파리에 북한 대표부를 두도록 하고 북한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제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1년 북한 유학생 10명을 초청해 프랑스의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골 가운데서도 건축 부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와 파리 벨빌 건축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잠적한 한 씨도 이들 중 한 명입니다. 이들 북한 유학생은 모두 북한의 최고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던 수재들로 부모들도 모두 고위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대학생이 잠적한 배경과 파장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파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최 비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군요.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크렘린 공보실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최룡해 특사를 접견했으며 최 특사가 북한 지도자의 친서를 갖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최 비서의 상세한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가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최근 들어 긴밀해지는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과 최룡해 특사의 만남은 일정이 오락가락했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푸틴 대통령과 최룡해 특사의 면담은 당초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푸틴이 크렘린 외곽 정치 조직인 전 국민전선의 포럼에 참석해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정보다 크게 늦은 저녁 7시 이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면담은 언론 초청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 비서도 이에 앞서 하루 전 평양을 출발했으나 특별기가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한 차례 북한으로 회항했다가 출발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예정된 모스크바 도착 예정 시간보다 약 10시간 늦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이 예정된 날 새벽 0시쯤에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에 이어 최룡해 특사를 만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20일 최 특사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최고위급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진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측과 합의한 시점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같은 설명은 최 특사의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룡해 특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함으로써 이 최 특사가 가져간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주목거리였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최 특사가 휴대한 친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 특사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시작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고 친분 관계를 강화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최 특사는 또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두 나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도에 대해서 김 제1위원장이 여러 가지 견해를 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최 특사가 전달했다고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최 비서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대외관계 다변화 행보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최 비서가 지난해 5월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에 노동당 비서의 지위로 특사로 파견된 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박병용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죠. 김도향이 부릅니다. 시간.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아니 모두 나를 축하하던 날 꿈의 시작은 너무나도 멋져서 그 모든 걸 잃었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의 밤을 지을까? 모두 내겐 소중했던 시절들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많아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회도 내가 흘러간 세월이 가려주겠지 나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디로 돌아갈까? 그대와 크게 다툰 날 아니 모두가 나를 위로해 주던 날 모두 내겐 힘들었던 시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됐지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회도 내가 흘러간 세월 추억이 많아 가슴 한켠 숨어있는 후회도 내가 흘러간 세월이 가려주겠지
教育の要素として雇用慣行何がどう時代の要請に合わなくなっているのかまさしく岩盤のような姿勢の体系に特区は改革のメスを入れています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받겠다며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말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면서 획기적인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과감한 금융 완화로 자금 유입을 늘리고 재정 지출도 확대했습니다. 초기에는 주가가 급등하고 수출도 늘면서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아베 총리의 신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자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경기 후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베 총리가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한 겁니다. 1954년생으로 올해 61살인 아베 총리는 일본 최고의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총리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중의원을 지냈습니다. 본인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한 뒤 당시 외무상이었던 아버지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40살의 젊은 나이에 중의원이 된 아베 총리는 2002년 관방부 장관으로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평양 방문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소신 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전후 최연소 총리로 1차 집권합니다. 당시 보수적인 정책 추진에 실패하고 주위에서 비리 사건들이 터지면서 1년 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는데 5년 뒤인 지난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임기에서도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만약 조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 전문가들은 야당인 민주당의 인기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경기 후퇴로 위기를 맞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조치를 단행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식인데요.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에 이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미 정착한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민 개혁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는 것이 연설의 주요 내용이었죠.
네, 이 행정명령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행정명령은요,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를 했고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원 조회를 통해서 전과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또 세금도 내야 하는데 사실 불법 이민자인데 어떻게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은요, 속지주의 국적법이라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네.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 살면서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요. 이번에 행정명령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이제 5년 이상 미국에 살았으면 이제 추방을 유예해 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불법 이민자 수가 한 1,100만 명 정도, 뭐 조금 더 많다는 통계도 있고요. 로 알려져 있는데 백악관 예산에 따르면 이 중에 400만 명 정도가 이제 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전문가들도 많게는 이제 500만 명까지. 그러니까 뭐 불법 이민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이유, 이 미국의 이민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지난 20일 연설을 시작하면서도 미국의 이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천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를 일일이 단속을 해서 추방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또 미국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미국에 이미 살고 있고 다른 문제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합법적으로 일도 하고 또 가족들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뭐 바로 얼마 전에 불법적으로 미국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은 이제 추방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추방 대상이죠 여전히.
네, 그렇군요. 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또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 있습니까?
일단 불법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내용도 있지만 또 불법 이민을 더욱더 강하게 단속해 나가는 내용도 있는데요. 선량한 이민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경 등에서 불법 월경을 단속하고요. 해당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인력, 예산을 더욱 늘리고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그냥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이제 범죄자,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런 불법 이민자 문제 말고도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오는 분들도 그 이민에 걸리는 시간, 이 수속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사회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이 고학력자, 또 고숙련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민 수속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도 연설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연설이 있기 전부터 또 연설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 의회 공화당 지도부에서 또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이제 비난이 가장 많죠.
네.
그런 이유는 이제 이민 제도 또 이렇게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법의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서 이민 제도에 변화를 주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또 뭐 그 밖에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그동안 합법적으로 이민 수속을 밟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불법 이민 늘 더욱더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요.
그럼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의 가장 큰 비판은 직권 남용이라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자신의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이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다. 이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고 공화당의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조지 H.W. 부시 대통령 같은 이런 전임 대통령, 이 공화당 대통령들도 이번에 자신이 취하는 조치와 비슷하게 이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해주는 행정명령을 취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따라서 이 점도 이제 상기를 시켰는데 특히 이제 연설 중에서 이 자신의 불법 이민자를 자신이 사면해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공화당들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또 자신이 대통령 권한으로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유하하는 것이지 이들에게 시민권 획득 자격을 준다던가 이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의회가 이민개혁과 관련해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여러 차례 추진이 됐죠. 특히
네.
지난해에는 민주당 주도 상원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제 같이 합세를 해서 초당적으로 이민 개혁 법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는 이 상원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표결조차 이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500일이 넘었습니다.
네.
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의회에서 합리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진작에 채택을 했다면 자신이 행정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다. 오바마 대통령 특히 이제 자신의 행정명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먼저 이민 개혁 법안부터 처리를 하라 이렇게 이제 좀 강한 어조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 명령이 시행됐는데요. 공화당이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뭐 반발의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뭐 오바마 대통령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강력한 비판 기류에도 불구하고 사실 뚜렷한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네.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의회의 권한은 예산안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이 미국의 이민 부서들의 경우에는 이민자들에게서 받은 수수료를 예산을 충당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배정 없이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이제 연방정부 부서의 예산안까지 연계를 해서 행정명령을 막자, 초강수죠. 연방정부가 이제 폐쇄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런
네.
목소리도 나오는데, 사실 앞서서도 이제 공화당 의회와 민주당 이제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부딪히면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이제 미국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결국은 이 공화당인도 일단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방정부 폐쇄까지 가는 이런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이 행정명령이 정치적으로 보면 중남미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조치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군요.
네, 뭐 사실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석과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뭐 중남미계 유권자, 뭐 다른 이제 아시아계 유권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수계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친이민적인 성향이 높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때도 이민 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남미계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죠. 그래서 결국 행정명령을 강행한 것인데,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상원 다수당 자리도 공화당에 내주게 됐지만, 2년 뒤엔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다시 이제 의회 선거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2년 뒤를 두고 이제 이런 행정 개혁 조치를 통해서 이민 개혁을 조치를 통해서 이제 친이민적인 중남미계 유권자, 또 중남미계는 아니더라도 이민 개혁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하고 있는 다른 일반 미국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기대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번 행정 명령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소수계 유권자들 어떤 반응입니까?
뭐 중남미계나 아시아계 모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아계 권익단체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아시아계 미국인 법적보호 교육기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의 정치 신장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권익단체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연설 직후에 성명을 냈는데, 미국의 아시아계 인구 1,900만 명 중에 15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불체자라는 얘기죠.
네.
이번 조치로 이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일하고 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요, 지난 중간 선거에 이제 흥미롭게도 아시아계 유권자들 대상으로 출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65%가 이민 개혁 행정명령에 환영하고 있었다, 이런 조사 결과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전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뭐 여러 미국 언론들이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행정명령을 강행한 것처럼 의회의 조치를 더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 옳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의회의 조치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봤을 때는 USA Today 신문 경우에는 의회의 조치를 기다려야 했다는 게 46%, 아니다, 행정명령을 강행하는 게 맞았다가 42%. 별로 차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의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고요.
예.
다른 언론들도 뭐 큰 차이 없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24일인 이란 핵협상 시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한 내 타결 가능성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하지만 아직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번 주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란과 다른 당사국들 사이에 양자 협상이 진행된 데 이어서 지난 20일에는 사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이 이제 핵심 인사 3명이 빈에 이제 긴급하게 모여서 협상을 했지만 돌파구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과연 시한 내에 타결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방국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타결이 시한 내에 어려운 것 아니냐, 협상 시한이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잠정 타결안에 합의하면서 이란 핵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높아졌었는데 최종 타결은 여전히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잠정 합의와 최종 합의는 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이란 핵협상 당사국들도 사실 잠정 타결 후에도 최종 타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뭐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란 핵협상에는 이제 이란 외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죠. 여기에 독일까지 네. 주요 6개국과 이제 이란의 협상인데 협상의 목표는 뭐 간단합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핵 개발 때문에 이제 제기됐던 그런 여러 가지 제재들을 해제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자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방법을 놓고 지금 타결이 굉장히 어렵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른 서방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된다는 건데 그 방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그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란은 사실 핵 개발 권리는 이제 평화적인 핵 개발 권리는 계속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국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과연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어디까지가 평화적 핵개발의 정도냐, 이걸 놓고 이제 지금 핵심 쟁점이라고 하고요. 네.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법인데, 이란은 이제 이 협상이 타결되고 적용되는 즉시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제 서방국들, 특히 미국의 입장은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야겠다는 겁니다. 큰 입장 차이가 있죠. 이런 두 가지가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기아 사무총장은 이번 주 빈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찰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네요.
네. 사실 핵협상 타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란이 이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시설과 상관없는 이 군시설에서 고폭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IAEA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핵무기 개발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찰단의 그 군시설 방문을 허용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네.
시한이 지난 8월이었는데 아마노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란이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다른데요. 이란은 IAEA 또 NPT 회원국으로서 의무는 지키겠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사찰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히 군시설에 대해서 IAEA 사찰관들의 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 서방국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네.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크 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번 주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출석을 했는데
네.
이란 핵협상이 시한 내 타결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이죠. 그리고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도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한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경우에는 벌써 얼마 전부터 이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 일부 이제 익명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내년 3월로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막판에 극적인 타격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주목이 되고요. 만약에 이란 핵협상 타결에 성공한다면 이 미국 오마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아직은 협상 시한 연장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번 시한 내에 타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 뉴스를 살펴본 오늘의 세계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세계까지 함께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는 다음 주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